B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또다시 동해상에 발사체를 쐈습니다. 한국군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새벽 황해 남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두 차례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밝히고 추가 발사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이후 브리핑을 통해 발사체의 성격을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정경두 국방장관, 서훈 국정원장 등이 참석한 긴급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어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한미 간 긴밀한 공조하에 철저한 감시와 대비태세를 유지 강화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 같은 상황을 주시하는 가운데 과민 반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오늘 일본 방문 중 기자들에게 핵심은 외교라고 밝히고 북한의 최근 잇따른 미사일 발사에 과민 반응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평양과의 대화의 문을 계속 열어놓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을 방문 중인 에스퍼 장관은 오늘 기자들에게 북한의 발사체 발사에 관련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 발사체가 자국 영역이나 배타적 경제 수역에 날아온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와야 다케시 방위상은 일본의 중대한 위협이자 심각한 과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어제 성명을 통해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서 부여받은 권한으로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환율 조작국 명단에 오르면 일정 기간 양국 간 협의를 거쳐 시정을 모색하게 됩니다. 그래도 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미국 기업 투자의 금융 지원이 금지되고 미 연방정부 조달시장 진입이 제한되는 등 다양한 경제 제재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통화기금 IMF를 통한 환율 압박과 무역협정과 연계를 비롯한 국제적인 제재도 이어집니다. 미국 정부가 특정 국가를 환율 조작국 명단에 올린 것은 지난 1994년 중국을 지정한 뒤 2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미 재무부는 중국이 그동안 대규모 외환시장 개입을 지속해 통화가치 절하를 용이하게 해왔던 오랜 역사가 있다고 밝히고 특히 최근 자국 통화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해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미 재무부 발표에 앞서 국제 외환시장에서 중국 위안의 환율은 달러당 7위안을 돌파했습니다. 이 같은 사례는 세계적인 금융위기였던 2008년 이후 11년 만입니다. 그러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중국 정부가 인위적으로 단행한 환율 조작의 결과라고 비난했습니다. 지난 2011년 3월 이후 북한을 방문했거나 체류한 적이 있는 한국인은 미국에 무비자로 입국할 수 없게 됐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 같은 방북 경력자를 대상으로 전자여행 허가제 ESTA를 통한 무비자 입국을 어제부터 제한한다고 통보했다고 한국 외교부가 오늘 밝혔습니다. ESTA는 미 국무부가 한국을 비롯한 비자 면제 프로그램 가입국 국민들의 입국 수속을 수월하게 해주는 혜택으로 상용 또는 관광 목적이면 비자 없이도 미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이번 ESTA 제한 조치는 미국 정부가 지난 2017년 북한을 테러 지원 국가로 지정한 데 따른 후속 행정 절차입니다. 그러나 당국은 최근 방북 경력이 있다고 해서 미국 입국이 완전히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 비자를 받아 미국을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베네수엘라에 대한 전면 금수 조치 엠바고를 단행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어제 베네수엘라에 대한 기존 제재들을 확대해 국가 전체에 제재를 시행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베네수엘라 정부 관련 재산의 거래와 수출입을 모두 금지하고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을 위해 직간접적으로 일해온 모든 사람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로 이날 즉시 발효됐습니다. 다만 식품과 의약품, 의류를 비롯한 인도적 지원은 예외를 허용받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불법으로 정권을 잡은 마두로 정부가 권력을 남용하는 데 비춰 베네수엘라의 정부 재산을 차단하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미국이 아시아 일대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할 경우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푸충 중국 외교부 군비통제사장은 오늘 베이징에서 외신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푸 사장의 회견은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지난 3일 가능하면 수개월 안에 아시아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고 싶다고 밝힌 데 대한 중국 정부의 첫 공식 반응입니다. 푸 사장은 미국이 중국의 문간에 미사일을 배치한다면 대응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밝히고 우리 이웃들이 신중하게 행동하고 자국 영토에 미국 미사일을 배치를 허락하지 말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말했습니다. BOA 세계뉴스였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진행의 도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한 연합 연습 이틀째인 6일 북한이 또다시 발사체 두 발을 쏘아 올렸습니다.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위해서 노력한다는 9.19 정신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을 방문하고 있는 미국 국방장관이 북한의 최근 잇따른 미사일 발사에 과민 반응을 하지 않겠다며 평양과의 대화의 문을 계속 열어놓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성인 10명 중 절반이 북한 정권을 적으로 생각한다는 미국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우호적 발언에는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습니다. 북한 지역 내일은 차차 흐려져 황해도와 함경남도 지역은 아침부터, 평안남도와 평안북도는 함경북도는 낮부터 곳에 따라 20에서 60mm의 비가 내립니다. 밤에는 대부분 지역에 비가 그칩니다. 북한 지역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5도에서 26도, 낮 최고기온은 24도에서 35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2에서 4m로 높게 일겠고, 서해 앞바다는 0.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후반기 연합연습을 시작한 지 하루 만에 북한이 또다시 발사체 두 발을 쏘아 올렸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이뤄진 네 번째 발사인데, 9.19 군사합의 위반 여부를 둘러싼 한국 정부 내 다른 입장이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안소영 기자입니다.
북한이 미한 연합연습 이틀째인 6일 또다시 발사체 두 발을 발사했습니다. 지난 13일 동안 이뤄진 네 번째 무력 도발입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6일 새벽 5시 24분과 36분 북한이 황해남도 과일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두 발을 쏘아올린 것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비행거리는 450km, 정점 고도는 37km며 속도는 마하 6.9로 탐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한 정보당국은 이번 미사일을 지난 7월 25일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유사한 비행 특성을 가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면서 정확한 재원은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발사체 발사 직후 외무성 대변인 명의의 담화를 내고 이번 발사가 미한 훈련에 대한 반발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남조선 당국이 끝끝내 우리를 겨냥한 합동 군사 연습을 벌려놓았다고 비난한 겁니다. 그러면서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지만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미국과 남조선 당국이 우리의 거듭된 경고를 무심히 대하면서 요행수를 바란다면 우리는 그들이 고단할 정도로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한국 청와대는 북한의 이번 발사에 대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후 청와대는 서면 브리핑에서 정 안보실장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긴급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고 북한의 연이은 단거리 발사체 발사의 배경과 의도를 분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관계 장관들이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미한 간 긴밀한 공조하에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철저한 감시와 대비태세를 유지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방부도 정례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발사체를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판단하고 미한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9.19 군사 합의 위반에 대한 언급도 나왔습니다. 최현수 한국 국방부 대변인입니다.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위해서 노력한다는 9.19 정신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정경두 한국 국방장관도 5일 국회 국방위 전체 회의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9.19 군사 합의를 위반한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그런 데 대해서는 위반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6.1 오후 정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와 다른 입장을 내놨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9.19 남북 군사 합의 위반인가를 묻는 질문에 아니라고 본다고 답한 겁니다. 이에 청와대와 국방부의 입장이 다르냐는 질문이 이어졌고 정 실장은 최근 정경두 장관과 거의 매일 직접 대면해 관련 사안을 협의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가 9.19 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라는 게 한국 정부의 입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국방부와 공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실장은 또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중단을 촉구한 적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북한과 여러 채널을 통해 이런 문제를 포함해 충분히 소통하고 있으며 북한과의 소통 내용을 다 밝힐 순 없지만 충분히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북한의 최근 잇따른 미사일 발사에 과민 반응하지 않겠다며 평양과의 대화의 문을 계속 열어놓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을 방문하고 있는 에스퍼 장관은 오늘 기자들에게 북한의 발사체 발사와 관련해 핵심은 외교의 문을 계속 여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과민 반응을 하지 않겠지만 모니터하고 지켜볼 것이다.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이날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가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며 일본과 한국 방문 중 북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또 현재로서는 향후 합동군사훈련을 조정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미한 연합군사연습을 강하게 비난하면서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다고 한 데 대해서 한국의 전문가들은 다양한 해석을 내놨습니다. 핵무기를 보유한 강성대국을 건설하겠다는 의미와 중국, 러시아 등과의 협력 도모를 뜻했다는 겁니다. 앞으로 미국과의 협상을 고려한 압박용 메시지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안소윤 기자입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북한이 언급한 새로운 길을 자위적 핵 무력을 구축하고 자력갱생 경제로 나아가겠다는 의미로 풀이했습니다.
자기들이 핵 보유를 하고 그런 핵 능력 하에서 국가를 보유하고 자력갱생 경제를 통해서 경제를 건설하는 그러한 국가의 모습을
신 센터장은 6일 BOA에 북한의 이 같은 근본은 정치 사상과 군사, 경제 강국을 의미하는 강성대국 건설에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현재 벌이고 있는 비핵화 협상에서 미국의 호응이 없다면 과거 자신들이 지향해온 본래의 길로 되돌아가겠다는 뜻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그 개념은 정치 사상 강국은 완성했다고 했고 군사 강국은 핵 보유로서 완성됐고 자력 갱생에 기초한 경제 건설을 한다는 거죠.
이에 따라 핵무력을 통한 자의적 억제 역량을 키우며 다시 미국과 대결 구도로 맞서도 개의치 않겠다는 의미가 담겼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은 절대 보검인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조성렬 한국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은 북한이 말하는 새로운 길은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와 손을 잡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했습니다.
4월 12일 날 이제 김정은이 얘기한 거로는 어떤 군사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자력갱생을 기치 높이 들겠다. 그리고 이제 사회주의 국가들 간의 연대를 더욱 강화한다 뭐 이런 건데.
미국과의 협상 구도에서 벗어나 중국, 러시아와의 협력을 도모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는 겁니다. 조 의원은 이어 핵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감행하며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은 2017년의 상황을 답습하는 옛길이 되는 만큼 북한이 말하는 새로운 길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이 미국 실무협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재 완화와 체제 안전 보장 등 미국의 전향적 자세를 가져오라는 압박의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새로운 길을 언급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력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실무협상을 앞둔 전략으로 크게 반응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담화를 보면 여전히 대화로 문제를 풀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면서 향후 있을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기 위해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북한도 자기들은 협상을 유지한다는 입장을 강조했잖아요. 그리고 김정은이가 연말까지 또 미국에게 시간을 주었고
그러면서 미국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우는 모라토리움도 무산시킬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기호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도 핵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일종의 경고성 메시지로 봤습니다. 실제로 미한 연합훈련을 시행하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는 북한의 공표가 있었던 만큼 어떤 형태로든 북한의 반발은 예상된 것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따라서 큰 틀에서 미국과 협상의 판은 깨지 않겠다는 전제를 달고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다는 압박 메시지를 보냈다는 겁니다. 김 교수는 이어 북한의 외무성 담화 내용은 출처와 방식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누가 어떤 방식을 했느냐에 따라 수위가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최선이 북한이 직접 나와서 했다거나 그렇게 할 때는 좀 이게 강도를 세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대변인이 무슨 뭐 아나운서하고 대담 형식으로 할 때 나왔다거나 대변인의 성명으로 이렇게 했다고 할 때는 좀 겁주기한 게 많아요.
한편 김 교수는 미한 훈련이 종료될 때까지 북한의 추가 도발은 이어질 것이며 단거리 미사일과 방사포와 같은 발사체 발사 외에 사이버 공격 또는 한국을 목표로 하는 국지 도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이 미한 훈련에 대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내고 미국과 한국을 함께 비난하며 새로운 길까지 언급했지만 이 같은 주장과 북한의 추가 미사일 발사의 본질은 내부 통치 차원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 핵 협상과 관련해 미국과 한국 간 이견이 여전하다고 미 의회 조사국이 지적했습니다. 한일 간 갈등이 고조되면서 미 한일 3국 안보 공조가 더 어려워졌다는 분석도 내놨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의회 조사국은 북핵 협상과 관련해 미국과 북한은 물론 미국과 한국 간 이견도 여전하다고 밝혔습니다. 의회 조사국은 지난 1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몇 년간 특히 북한 문제와 관련해 밀접히 공조해왔던 두 나라의 협력이 트럼프와 문재인 행정부 아래서 더욱 일관성이 없고 예측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북핵 협상과 관련해 북한에 양보를 해야 하는지, 한다면 어떤 조건 하에서 양보해야 하는지에 대해 미국과 한국 간 이견이 여전하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은 일반적으로 미국보다 북한에 더 이른 시점에 더 많은 경제적 혜택을 주는 걸 선호한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과의 화해를 추구하면서 대북 접근법을 조정해왔는데 지난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 결렬은 북한과의 연대를 강화하려는 문 대통령에게 큰 타격을 줬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630 판문점 회동에도 불구하고 미북 남북 외교는 하노이 회담 이후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미국과 북한은 비핵화의 정의와 양보 시점과 순서에 관한 이견으로 더 이상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미국과 한국이 동맹 관련 비용 분담 문제에서도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이 페르시아만에서 상업 해운을 보호하기 위한 해상 보안에 도움을 줄 것을 요청해온 것으로 알려졌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특히 미한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동맹국들의 분담금 문제를 비판하는 것과 동시에 한국의 분담 증액을 요구하는 건 한국에서 미국의 안보 공약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규모 미한 연합군사훈련을 취소한 건 미한 동맹의 준비태세 유지 능력에 대한 의문을 낳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중국과 일본 등 역내 국가들과 한국과의 관계가 한국의 대북 정책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한국은 북한 경제의 높은 대중국 의존도 때문에 북중 관계를 염두에 두고 대북 정책을 조정하고 있으며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 파트너인 데다가 과거 중국이 한국의 정책 결정에 반대할 때 한국 기업의 보복 조치를 취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일반적으로 중국의 적대감을 일으키는 걸 피하려 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일 갈등으로 인한 미한일 삼각공조의 어려움도 지적됐습니다. 특히 강제징용 판결과 초계기 위협 논란에 이은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 조치를 언급하며 한국과 미국이 북한과 화해 국면에 있는 시기에 한일 갈등이 고조되면서 미한일 3국 간 안보 공조는 더 어려워졌다고 분석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 성인 10명 중 절반은 북한 정권을 적으로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우호적 발언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부정적 평가보다 많았습니다. 김영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와 여론조사 전문업체인 유가브가 미국 성인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최근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27일부터 30일까지 미국의 우방과 경쟁국 12개 나라에 대한 인식을 다양한 계층별로 조사한 결과 북한을 적대국으로 간주한다는 응답이 51%로 가장 많았습니다. 북한의 비우호적이라는 응답 24%를 포함하면 미국인 4명 가운데 3명이 북한 정권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정적인 답변은 특히 부유층에서 더 많았습니다. 가족소득이 연 10만 달러가 넘는 응답자들은 62%가 북한 정권을 적이라고 답했고 비우호적이라고 답한 24%를 합하면 부유층의 86%가 북한 정권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연수입 5만 달러 이하 저소득층 응답자는 45%만이 북한을 적이라고 답했습니다. 인종별로는 백인 응답자의 53%가 북한을 적이라고 답해 흑인 49%, 히스패닉 46%, 기타 44%보다 높았습니다.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지지했던 유권자 가운데는 51%가 북한 정권을 적이라고 답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지지했던 유권자는 68%가 북한 정권을 적으로 간주했습니다. 아울러 진보층의 62%가 북한을 적이라고 간주했고 보수층은 50%가 적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런 결과는 전통적으로 군사력 증강을 비판하고 인권을 더 옹호하는 미국 진보층의 성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최근 관계가 급속히 악화되는 한국과 일본에 대해선 일본에 대한 우호적 답변이 좀 더 많았습니다. 일본을 동맹으로 간주한다는 응답은 38%로 35%를 받은 한국보다 3%가 더 많았고 친근하게 생각한다는 응답은 두 나라가 모두 33%로 같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을 적으로 생각한다는 응답은 7%, 비우호적이란 응답 8%를 포함해 15%가 부정적으로 답한 반면 일본은 적으로 생각한다 3%, 비우호적 6% 등 9%만이 부정적으로 답했습니다. 한국을 동맹으로 생각한다는 응답은 가족 연봉이 10만 달러가 넘는 응답자와 트럼프 지지층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습니다. 미국인들이 가장 가까운 동맹으로 간주하는 나라는 12개 조사 대상국 가운데 영국이 56%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캐나다 52%, 프랑스와 이스라엘 40%, 일본 37%, 독일 35%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가장 적대적인 나라는 51%를 받은 북한 다음으로 이란 48%, 러시아 37%, 중국 17%로 집계됐습니다. 미국과 무역 분쟁을 벌이는 중국에 대해서는 비우호적이란 답변 39%를 합해 56%가 부정적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유가부가 지난 2일과 3일 미국인 1,000명을 대상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트위터 글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설문조사를 한 결과 평가가 크게 엇갈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일 트위터에서 김 위원장은 신뢰를 어겨 나를 실망시키길 원하지 않는다며 북한은 김 위원장의 지도력 아래 얻을 수 있는 게 아주 많고 잠재력이 무한하다고 말한 것에 대해 훌륭하다 16%, 좋다 13%, 괜찮다 23% 등 52%가 긍정적이거나 무리가 없다는 반응을 보인 겁니다. 반면 끔찍하다 30%, 나쁘다 18% 등 48%가 부정적 견해를 보여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또 김정은과 북한이 지난 며칠간 세 차례 단거리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며 이는 미국과 북한이 서명한 싱가포르 합의 위반이 아니며 단거리 미사일은 당시 논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트위터 발언에 대해서도 응답 비율이 같았습니다. 인종별로는 흑인 49%가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관련 트위터 글이 끔찍하다고 답해 가장 부정적이었고 가구 수입으로는 연봉 10만 달러 이상 응답자의 36%가 끔찍하다고 답해 가장 많았습니다. 반면 백인 응답자의 56%, 연봉 5만 달러 이어 저소득층의 52%가 긍정적 혹은 무리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지지층인 저소득층 백인 유권자들의 성향과 대체로 일치하는 겁니다. 특히 2016년 대선 투표 지지자층에선 트럼프 후보 지지자의 41%가 북한 관련 트위터 글이 훌륭하다고 답한 반면 클린턴 지지자들은 66%가 끔찍하다고 답해 큰 대조를 이뤘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최근 8년 사이 북한을 다녀온 한국 국민은 무비자로 미국을 방문할 수 없게 됐습니다. 북한 방문 이력자는 앞으로 미국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 미국 대사관을 직접 찾아가 영어로 인터뷰를 해야 합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최근 북한을 방문한 이력이 있는 한국인에 대해 전자여행 허가제를 통한 무비자 입국을 제한한다는 미국 측 통보가 있었다고 6일 밝혔습니다. 2011년 3월 이후 북한을 방문했거나 체류한 적이 있다면 따로 비자를 받아야 미국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전자여행허가제는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가입한 한국 등 38개 나라 국민에게 관광, 상용 목적의 경우 비자 없이 미국을 최대 90일간 방문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별도의 심사와 대면 인터뷰 없이 온라인으로 개인정보와 여행정보 등을 입력하고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는 식으로 입국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북한을 다녀온 사람은 미국 비자 발급을 위해 온라인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미국 대사관을 직접 찾아 영어로 인터뷰도 해야 합니다. 현재 이란과 이라크, 시리아, 소말리아 등 7개 국가를 방문했다면 미국 정부의 전자여행 허가제 발급이 불가능한데 여기에 북한이 추가된 겁니다. 한국 외교부 김인철 대변인의 6일 기자설명회 내용입니다.
미측과 여러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사안들을 협의해왔고 앞으로도 미측과 긴밀히 협조해서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김 대변인은 다만 북한을 다녀온 기록이 여권에 남지 않는 만큼 자발적인 신고 체계를 따를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조치에 대해 한국 정부에 대한 미국의 메시지라고 평가했습니다. 북한 문제를 예의주시하고 있으니 교류와 접촉 등 일방 통행으로 가지 말라는 경고란 겁니다. 아산정책연구원 최강 부원장입니다.
한국에 대한 메시지가 더 강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북한과 이렇게 다양한 접촉을 통해서 뭔가 잠깐 활로를 뚫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함을 전달하는 것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란 갔다 온 사람들 미국 들어오려면 페이퍼 비자 받아야 되는 건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북 교류 협력이라든가 이런 걸 조심해서 해라. 제재 잘 지켜라 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 거죠.
국립외교원장을 지낸 윤덕민 한국외대 석좌 교수는 미국이 북한을 이란, 시리아 등과 같은 범주에 포함시킨 만큼 대북 압박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과의 교류, 거래 등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는 조치란 해석입니다.
미국이 뭐 이란이나 시리아나 그런 나라들을 갔을 때 그 비자에 대한 그런 제한들이 있었는데 뭐 북한도 거기에 적용되는 대상이 됐다라는 것이 글쎄요 미국에서 일정 부분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다라고 볼 수 없지만 불편하게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북한과의 거래를 특히 또 지금 남북 사이에 여러 가지 뭐 움직임들이 있어 왔는데 그것의 일정 부분 또 상당히 그런 것들이 좀 불편함으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조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008년 미국의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제외됐지만 북한에 억류됐다 숨진 미국 대학생 오토 원비어 사건 이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됐습니다. 이번 미국 측 조치의 대상이 되는 한국 국민은 3만 7천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미국과의 긴밀한 협조 아래 방북 이력자가 긴급히 미국을 방문해야 한다면 신속한 비자 발급이 가능하도록 주한 미국 대사관 측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북한이 미얀마 군부에 제공한 무기들이 중대한 인권 유린에 사용되고 있다고 유엔이 지적했습니다. 유엔은 미얀마에 대한 무기 금수와 군부에 대한 제재를 촉구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최근에도 딴마도로 불리는 미얀마 군부에 무기를 제공했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유엔 미얀마 진상조사단은 5일 미얀마 군부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초점을 맞춰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 등 적어도 7개 나라 14개 기업이 미얀마 군부의 끔찍한 인권 기록이 널리 공개된 2016년 이후에도 무기와 관련 장비를 제공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서는 국영기업인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가 2016년 이후에도 미얀마 군부의 재래식 무기와 관련 물품을 이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는 북한의 주요 무기 수출회사로 2009년 4월에 유엔 안보리의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보고서는 유엔 안보리사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2018년 2월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해 미얀마가 북한으로부터 탄도미사일 체계뿐 아니라 다연장 로켓 발사대와 지대공 미사일 등 재래식 무기를 제공받았다는 증거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 요원들이 미얀마 국방산업국 시설들에 파견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사단의 크리스 시도티 위원은 보고서와 함께 공개된 동영상에서 아직도 미얀마 군부와 계속 무기 거래를 하는 나라들이 있다며 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he military now has a 70-year track record of grave human rights violations.
미얀마 군부는 국제법상 가장 중대한 일부 범죄에 대한 책임 등 지난 70년간 중대한 인권 유린을 자행한 기록이 있다는 겁니다. 시더 티위원은 미얀마 군부에 군사 무기를 계속 제공하는 것은 군부의 행동을 지지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등 7개국이 미얀마에 대한 무기와 군사 관련 이전과 지원을 허용했다고 결론 내릴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 등 7개국은 제공된 물품과 지원의 형태를 볼 때 자신들의 행동이 미얀마 국민들의 인권에 직접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알았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미얀마 군부의 혐오스러운 인권 기록이 널리 알려진 만큼 북한 등 7개국은 미얀마에 대한 무기 이전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얀마에서는 지난 2015년에 민주적 선거가 실시되고 민간정부가 수립됐지만 의회와 내각, 경제 등에서 군부가 여전히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미얀마에 대한 무기 금수와 군부에 대한 제재를 촉구했습니다. 한편 유엔 진상조사단은 미얀마 군부가 로힝야족을 탄압하는 과정에서 자행한 인권 유린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단은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얀마 군부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대량 학살과 전쟁 범죄, 반인도 범죄를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유엔 안보리에 제출된 대북결의 이행 보고서가 600건을 돌파했습니다. 미국 등 5개 상임이사국과 한국, 일본은 모두 이행 보고서를 제출했고 중국이 한 건을 비공개로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유엔 안보리에 제출된 대북결의 이행 보고서가 600건을 돌파했습니다. 루마니아는 지난달 15일 결의 2397호 8항에 대한 중간 이행 보고서를 제출하며 루마니아에 북한으로 송환시킬 노동자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루마니아의 이 보고서는 안보리에 제출된 600번째 이행 보고서로 지난 2006년 11월 호주가 첫 이행 보고서를 제출한 이후 약 12년 8개월 만입니다. 안보리의 대북 결의는 지난 2006년 10월 채택된 1718호가 처음이었습니다. 북한의 1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된 이 결의는 북한의 핵과 대량 살상무기, 탄도미사일 개발을 금지하고 북한의 관련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나라들의 자금과 경제적 자원을 동결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이어 2009년 6월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 조치로 결의 1874호가 채택됐고 2013년 2월 3차 핵실험 뒤에는 2094호가 채택됐습니다. 안보리는 이후에도 북한의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새로운 결의를 채택했는데 2017년 대륙간 탄도미사일급 화성 15형을 시험 발사한 데 대한 결의 2397호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유엔이 채택한 대북 결의는 1718호부터 2397호까지 모두 11개로 이 가운데 유엔 회원국들이 이행 보고서를 제출한 결의는 모두 8개입니다. 가장 많은 이행 보고서가 제출된 결의는 1718호로 5일 연재 151건이 제출됐고 이어 2270호 114건, 1874호 112건, 2397호 110건 순입니다. VOA는 대북제재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5개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한국, 일본의 이행보고서 제출에 대해 별도로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이들 7개 나라는 단 한 차례도 예외 없이 8개의 결의안에 대해 유엔의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 한 번도 제출 기한을 넘기지 않고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나라는 일본이 유일했습니다. 이어 한국과 영국, 러시아는 단 한 차례를 제외하고 모두 기한 내 이행 보고서를 제출했고 미국과 프랑스는 각각 세 차례 지각 제출했습니다. 기한을 가장 안 지킨 나라는 중국으로 결의 2371호와 2397호 두 차례를 제외한 6개의 결의에 대해 이행 보고서를 지각 제출했습니다. 주목되는 건 이들 7개 나라가 제출한 대북 결의 2397호 8항의 중간 이행 보고서 가운데 유일하게 중국만 공개를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 조항은 북한의 해외 파견 노동자들을 올해 말까지 모두 북한으로 송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한국, 일본 등 5개 나라는 이행보고서에서 북한으로 송환시켜야 할 노동자가 한 명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자국 내 3만 23명의 노동자 가운데 1만 8,533명을 북한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지난 3월 보고서를 제출했지만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공개되지 않아 중국에서 북한으로 송환된 노동자 수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유엔 세계식량계획 WFP가 6월에 북한 주민 61만 5천여 명에게 2,300여 톤의 식량을 지원했습니다. 어린이와 임산부, 수유모 등이 주요 지원 대상이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식량계획 WFP는 최근 공개한 6월 국가보고서에서 지난 6월 북한에 2,287톤의 식량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66%인 1,523톤은 영양강화식품의 형태로 전국 9개 도 60개 군의 가장 취약한 어린이와 여성들에게 지원됐습니다. 구체적으로 타가소 어린이 32만 5천여 명, 유치원 어린이 10만 1,100명, 기숙사 어린이 6,300여 명, 소아병동 어린이 2,970여 명, 임산부와 수유모 11만 4,500여 명, 결핵 환자 8천 명이 수혜 대상이었습니다. 6월 대북 식량 지원의 나머지 33%는 옥수수 764톤으로 8개 추로 사업에 참여한 성인 5만 7천여 명에게 전달됐습니다. 이들은 나무 심기와 제방 건설 등 마을 복구 사업에 참여하고 식량을 받았습니다. WFP는 가뭄, 폭염,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의 영향을 줄이고 농촌 지역의 식량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취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WFP는 7월부터 12월까지 올 하반기 대북 지원을 위해 3,100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5월 식량농업기구 FAO와 긴급식량안보조사를 실시한 이래 그 결과를 바탕으로 북한 내 활동계획을 조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동안 WFP는 지원 대상과 지역을 확대하는 데 집중할 방침입니다. WFP는 앞서 식량실태 조사 이후 대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30만 톤의 식량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국제 제재에 의도하지 않은 영향으로 대북 지원 공급망이 무너지고 지원품 운송이 지연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국제시장에서 물품을 확보하고 북한까지 운송하는 데 수개월이 걸리고 선박회사들은 까다로운 수화물 검사와 벌금, 다른 항구 입항 금지 등을 우려해 북한 입항을 꺼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WFP는 이 같은 영향으로 영양 강화식품의 생산과 분배가 차질을 빚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세계의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장양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인가요?
네, 미국 정부가 25년 만에 처음으로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했습니다. 중국은 국제 금융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엠바고 전면 금수 조치를 선언했습니다. 또 지난 주말 두 건의 총기 난사 사건으로 수십 명이 숨진 가운데 민주당이 총기 규제 강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건에 따른 연방의회 움직임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첫 소식. 미중 간의 갈등의 폭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환율 문제로 충돌한 상황 좀 보죠.
네, 미국 재무부가 5일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전격 지정했습니다.
네.
중국에 대한 환율 조작국 지정은 1994년 이후 처음인데요. 이제 양국 간 무역 갈등이 관세를 넘어서 환율 문제로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네네.
스티븐 무르신 재무장관이 이날 성명에서 최근 중국은 상당한 외환 보유고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통화 가치를 평가절하하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행위로 만들어진 중국의 불공정한 경쟁 우위를 제거하기 위해서 국제통화기금 IMF와 함께 개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중국 위안화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나 보군요.
네, 중국 인민은행이 5일 미국 달러화 대비 위안화의 가치를 7위안대로 고시했는데요. 6일 오후까지도 7위안대로 거래됐습니다.
네.
이 7위안은요, 이른바 시장이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끼는 마지막 저지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11년 만에 처음으로 이날 위안화의 가치가 7위안대로 떨어지자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 중국이 환율을 조작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도 중국이 환율을 조작하고 있다 이렇게 주고 주장을 해왔었죠.
네, 그렇습니다. 중국이 자국의 화폐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춰서 미국 상품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고 엄청난 대미 무역 흑자를 보고 있다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판단입니다.
네.
특히 현재 미국과 중국이 중국이 고율의 관세를 주고받고 있는 가운데 위안화의 가치 하락은 이 미국 정부가 부과한 관세를 상쇄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가 있는데요. 이 중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위안화 평가절하를 용인했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네. 미국 정부가 그동안 환율 조작국으로 딱 지정한 나라는 거의 없었다면서요.
네,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이후에 25년 만에 처음인데요. 미국은 국제 무역 시장에서 불공정한 경쟁 우위를 점하기 위해 정부가 인위적으로 환율을 조작하는 국가를 조사한 뒤에 매년 4월과 10월 두 차례 환율 보고서를 발표해 왔는데요.
네.
지난 4월 보고서에서 중국은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됐었습니다.
네. 이 환율을 조작했다 그렇지 않다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 겁니까?
크게 세 가지 기준인데요. 연간 대미 무역 흑자가 200억 달러 이상 또 국내 총생산 GDP의 2%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끝으로 정부가 외환을 순매수하는 외환시장의 개입 규모가 국내 총생산의 2%를 초과하거나 6개월 이상 순매수할 경우인데요.
네.
이 세 가지 조건에 해당하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되고요. 이 중 두 가지에 해당하면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됩니다.
예. 자, 중국 정부가 이제 5일 전격적으로 환율 조작국에 지정됐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미국 정부는 1년간의 기간을 주고 저평가된 위안화의 환율을 시정할 것을 촉구하고요.
네.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미국 기업들의 대중국 투자 제한과 또 중국 기업들의 미국 내 조달 시장 진입 금지 또 IMF를 통한 압박 등의 제재를 가할 수가 있습니다.
네, 미국의 이번 조치에 대한 중국 쪽의 반응도 볼까요?
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6일 성명을 내고요. 미국의 일방주의와 보호주의 행동은 세계 경제와 금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비난했습니다.
네.
이어서 미국이 사실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중국의 환율 조작국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것은 피차 해치는 행위라면서 중국은 이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중국의 반응을 좀 자세하게 보죠. 달러 대비 위안화 가치가 7일 위안대까지 떨어진 거. 이거 최근 미국 정부의 추가 관세 예고 때문이다. 이게 중국의 주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월 1일부터 중국산 제품 3천억 달러어치에 대해서 10% 추가 관세를 예고했는데요. 중국은 이 때문에 7일 위안대가 붕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인민은행은 이날 성명에서 위안화 환율은 시장의 수요 공급에 따라 결정된다면서 환율 조작 문제 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부인했습니다.
네, 미중 간의 관계가 좋아질 것 같았는데 기대를 했었는데 더 나빠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양국이 다음 달 워싱턴에서 고위급 무역 협상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중국 정부가 5일 중국 기업의 미국산 농산물 구매를 전격 중단한다고 발표하고
네.
이어 미국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면서 양국 관계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중 무역 충돌이 다시 전면 재개되면 국제 경제와 금융 시장에 큰 파장이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이 시각에 베네수엘라에 대한 소식을 오래간만에 전해드리는데 전면적인 제재를 단행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는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전면 금수 조치, 이른바 엠바고를 단행했습니다.
네.
미국 정부는 올해 들어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 회사인 PDVSA를 시작으로 베네수엘라 개발은행과 중앙은행 100여 개 기관과 핵심 인물에 대해 개별적으로 제재 조치를 해왔는데요.
예.
5일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에 대한 기존 제재를 확대해서 국가 전체의 제재를 시행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네. 베네수엘라의 전면 금수 조치, 그러니까 엠바고를 단행하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우선 미국 내 혹은 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베네수엘라 정부의 모든 부동산 등 재산과 수출입 거래가 전면 금지됩니다.
예.
또 국영기업을 비롯해서 현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을 위해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일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미국 입국 허가도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예.
단 식품과 의약품, 의류 등 인도적 지원은 예외가 적용되는데요. 이 조치는 5일자로 발효됐습니다. 현재 미국이 엠바고 조치를 취한 제재한 나라는 북한, 이란, 시리아, 쿠바 정도입니다.
네, 미국 정부가 왜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의 엠바고를 단행한 것인지 그 상황도 살펴보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요. 불법으로 정권을 잡은 마두로 정부가 권력을 남용함에 따라서 베네수엘라 정부 재산을 차단하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베네수엘라에 대한 조치는 미국의 통상 관련법 이른바 슈퍼 301조 등을 근거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슈퍼 301조는 미국이 상대 국가의 불공정한 무역 제도나 관행에 문제가 있을 때 정부 차원에서 관세 부과 등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베네수엘라 한 나라의 대통령이 두 명인 이 사상 초유의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1월 후안 과에도 국회의장이 베네수엘라의 임시 대통령을 자임하면서 마두로 정권의 퇴출을 촉구하고 나서면서 불거졌는데요. 예, 과에도 의장은 무능하고 부패한 마두로 대통령이 불법적인 선거를 통해서 재선에 당선됐다면서 반년 넘게 반정부 시위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한 미국의 입장 어떻습니까?
네, 미국은 과이도 의장의 선언 직후 지지를 나타냈습니다. 베네수엘라 국회만이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손으로 뽑은 유일한 합법 기관이라는 판단에 따른 건데요.
네.
예, 당초 유럽 국가 대부분은 마두로 정권을 설득해서 민주적인 재선거를 치를 것을 요구하면서 중립적 자세를 취했는데요. 현재는 50여 개국이 과이도 의장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 터키 등은 이 내정 간섭이라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마두로 정권에 대한 금수 조치 여기 대해서 마두로 정권 어떤 반응인가요?
네, 미국이 경제 침략을 하고 있다면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넬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부통령이 이날 국영방송 인터뷰에서요. 또한 미국이 베네수엘라 소유 정유기업 시트고를 제멋대로 경매에 붙였다고 비난했습니다. 반면 과이도 의장은 일련의 트위터에 이 미국의 조치는 베네수엘라의 자산을 보호하는 것이며 독재자와 결탁하는 개인이나 기업, 국가는 모두 제재를 받게 될 것이라면서 환영했습니다.
네, 세계인은 지금 끝으로 미국 국내 소식 보겠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의 텍사스주 엘파소 또 오하이오주 데이턴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부상자 중에 사망을 한 사람들이 있어서 모두 31명이 숨졌는데요. 이에 따라서 총기 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죠. 연방의회 분위기를 좀 볼까요?
네,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뭔가 조처를 취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예.
이 방식 면에서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미 연방 하원에서 통과된 여러 총기 규제 법안을 상원에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네.
공화당원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듯이 정신질환 치료와 폭력 비디오 게임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
지금 미국의 연방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인데 그동안 하원에서 어떤 내용의 법안이 좀 처리가 됐는지 살펴보죠.
네. 먼저 모든 총기 구매자에게 의무적으로 연방 신원조회 과정을 거칠 것을 요구하는 법안이 있습니다.
네.
현재 미국에서는 면허가 있는 총포상에서 총기를 살 때만 신원조회를 받게 돼 있는데요.
예.
이를 인터넷이나 총기 박람회에서 구매하는 사람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네.
또 지금은 사흘 안에 구매자에 대한 신원조회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총기를 판매할 수가 있는데요. 이를 10일로 늘리는 법안 역시 지난 2월에 통과됐습니다.
네, 확실하게 신원이 조회된 사람들에게만 팔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의미네요. 자, 미국에서는 상하원, 양원이 모두 같은 법안을 승인한 뒤에 또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야 이게 법으로 발효가 되는데 상원은 왜 아직 이런 법안을 다루지 않는 건가요?
네, 현재 상원은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데요.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를 포함한 공화당 정치인들은 대부분 총기 규제에 미온적입니다.
예.
이 총기 소지는 미국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들은 이 총기 규제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봅니다.
네.
특히 맥코넬 의원의 지역구인 켄터키주 같은 시골 지역의 경우에 이 주민들이 사냥총 등을 많이 소지하고 있고 어떤 총기 규제에도 반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예, 맥코넬 대표가 5일 발표한 성명에서요. 상원 공화당 의원들이 제 몫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조처를 할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도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 최근 이 총기 사건 이후에 총기 규제 문제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 내용 좀 보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5일 백악관에서 대국민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최근 총기 난사 사건을 모든 인류에 대한 야만적인 범죄로 규정하며 규탄했습니다.
네.
또 총기 폭력에 대처하기 위한 초당적인 협력을 촉구했는데요. 하지만 방아쇠를 당기는 것은 총이 아니라 증오라고 말했습니다. 대부분 언론은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대규모 총기 규제에 반대한다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5일자 트위터에 총기 구매자들의 신원조회 또 이민개혁을 연기하는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습니까?
네, 하지만 이날 대국민 성명에서는 신원조회를 일체 언급하지 않은 겁니다.
그 부분이 빠졌네요.
네, 펠로시 하원의장과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가 공동 성명에서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한 말에서 후퇴하기까지 3시간도 채 걸리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는 총기단체의 로비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공화당 쪽에서는 그럼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보는 건가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신질환자들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공화당 소속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과 민주당 소속인 리처드 블루멘탈 상원의원은 이 적기, 이 레드 플래그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할 위험 인물로 간주되는 사람에게서 총을 빼앗고 연방 기금을 통해서 이들의 정신 치료를 돕는다는 내용인데요. 트럼프 대통령도 이 방안을 지지한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양희 기자였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평안남북도 지역 대체로 흐리고 양덕 지역에 가끔 비 내리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 기온은 25도, 낮 최고 33도. 남포 아침에는 25도, 낮에 34도입니다. 신의주 아침 25도, 낮 기온은 35도까지 오릅니다. 중강 아침 최저 22도, 낮에는 35도. 강계 아침 최저 21도, 낮 기온은 33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 지역입니다. 구름 많거나 흐린 날씨고요. 개성은 오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는 26도, 낮 최고 33도. 개성 아침 최저 25도, 낮 최고 기온은 31도. 사리원 아침에는 24도, 낮 최고 기온 33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함경 남북도 지역입니다.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는 지역이 많습니다. 함흥과 신포, 원산, 장전, 평강 지역은 하루 종일 가끔 비 내리겠고 오후에 비 내리는 곳은 장진, 풍산, 김영권 지역, 청진, 성진, 김책 지역입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 기온은 23도, 낮 최고 29도. 해산 아침 최저 18도, 낮 최고 30도. 원산 아침에는 24도, 낮 기온은 30도. 청진 아침 기온 23도, 낮 기온은 28도. 성진, 김책 지역은 아침 기온 23도, 낮 기온 27도. 삼전은 아침 최저 15도, 낮 최고 기온은 27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상 흐리고 가끔 비 내립니다. 서해는 구름 많거나 흐린 날씨입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2에서 5미터로 높게 일겠고 서해 북부 해상은 0.5미터로 잔잔하겠습니다. 8월 6일 화요일 VOA 저녁 방송 순서 모두 마칩니다. 잠시 뒤에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뉴스 투데이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비오의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또다시 동해상에 발사체를 쐈습니다. 한국군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새벽 황해남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두 차례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밝히고 추가 발사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합참은 이후 브리핑을 통해 발사체의 성격을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정경두 국방장관, 서훈 국정원장 등이 참석한 긴급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어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한미 간 긴밀한 공조하에 철저한 감시와 대비태세를 유지, 강화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상황을 주시하는 가운데 과민 반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오늘 일본 방문 중 기자들에게
핵심은 외교라고 강조하고 북한의 최근 잇따른 미사일 발사에 관민 반응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평양과의 대화의 문을 계속 열어놓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발사체가 자국 영역이라 배타적 경제 수역에 날아온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상은 그러면서도 우리나라 일본의 중대한 위협이자 심각한 과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어제 성명을 통해 스티븐 무누신 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서 부여받은 권한으로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환율 조작국 명단에 오른 나라는 일정 기간 양국 협의를 거쳐 미국과의 시정을 모색하게 됩니다. 그래도 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미국 기업 투자에 금융 지원이 금지되고 미 연방정부 조달시장 진입이 제한되는 등 다양한 경제 제재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또 국제통화기금 IMF를 통한 환율 압박과 무역협정 연계 등을 비롯한 국제적 제재도 이어집니다. 미국 정부가 특정 국가를 환율 조작국 명단에 올린 것은 지난 1994년 중국을 지정한 이후 25년 만에 처음입니다. 미 재무부는 중국이 그동안 대규모 외환시장 개입을 지속해 통화가치 절하를 용이하게 해왔던 오랜 역사가 있다고 밝히고 특히 최근 자국 통화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미 재무부 발표에 앞서 국제외환시장에서 중국 위안화 환율은 달러당 7위안을 돌파했습니다. 이 같은 사례는 세계적인 금융위기 당시였던 2008년 이후 11년 만입니다. 그러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중국 정부가 인위적으로 단행한 환율 조작의 결과라고 비난했습니다. 지난 2011년 3월 11일 이후 북한을 방문했거나 체류한 적이 있는 한국인은 미국에 무비자로 입국할 수 없게 됐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 같은 방북 경력자를 대상으로 전자여행 허가제 ESTA를 통한 무비자 입국을 어제부터 제한한다고 통보했다고 한국 외교부가 오늘 밝혔습니다. ESTA는 미 국무부가 한국을 비롯한 비자 면제 프로그램 가입국 국민들의 입국 수속을 수월하게 해주는 혜택으로 상용 또는 관광 목적이면 비자 없이도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번 ESTA 제한 조치는 미국 정부가 지난 2017년 북한을 테러 지원 국가로 지정한 데 따른 후속 행정 절차입니다. 북한 외에 이란과 이라크, 수단, 시리아를 비롯한 다른 테러구 지원국들에 대해서도 이미 시행 중인 제도입니다. 그러나 당국은 최근 방북 경력이 있다고 해서 미국 입국이 원천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 비자를 받아 미국에 오는 것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베네수엘라에 대한 전면 금수 조치 엠바고를 단행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어제 베네수엘라에 대한 기존 제재들을 확대해 국가 전체에 제재를 시행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베네수엘라 정부 관련 재산의 거래와 수출입을 모두 금지하고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을 위해 직간접적으로 일하는 모든 사람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로 이날부터 즉시 발효됐습니다. 다만 식품과 의약품, 의류를 비롯한 인도적 지원은 예외가 적용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불법으로 정권을 잡은 마두로 정부가 권력을 남용하는 데 비춰 베네수엘라 정부 재산을 차단하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미국이 아시아 일대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할 경우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푸충 중국 외교부 군비 통제 사장은 오늘 베이징에서 외신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푸 사장의 회견은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지난 3일 가능하면 수개월 안에 아시아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고 싶다고 밝힌 데 대한 중국 정부의 공식 반응입니다. BOA 마감 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B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저녁 방송은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VOA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